야고보서 1번 메시지 서문과 그리스도인의 완전함을 위한 실행상의 미덕들 첫 번째 성경의 라이프 스타디에서 우리는 야고보서와 마가복음과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제외한 신약 전체를 다루었습니다. 우리는 23권의 책을 다루었는데 특별히 마태복음, 요한복음, 로마서, 갈라디아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히브리서, 요한일서, 요한계시록 등 10권의 책이 필수적입니다. 또한 고린도전서와 고린도후서도 신약의 필수적인 책으로 여길 수 있고 그러면 12권의 책이 됩니다. 나는 라이프스타디에서 다룬 신약의 23권의 책에 관한 완전한 관점을 모든 성도들이 가지도록 격려하고 싶습니다. 나는 회복력을 각주와 참고구절과 함께 읽으라고 격려하고 싶으며 각 책의 라이프스타디 메시지를 읽을 것을 격려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한다면 당신 자신을 풍성하게 할 것이며 주의 회복을 풍성하게 할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이런 풍성으로 적셔진다면 이 풍성을 세 가지 방법으로 즉 복음을 전파하고 진리를 제시하고 생명을 분배함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나눠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럴 때 당신이 주의 회복을 반대하는 사람을 만난다면 주장하거나 다툴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그 대신 이 세 가지, 즉 복음을 전파하고 진리를 제시하고 생명을 분배하는 일을 하십시오. 그러나 이런 일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 자신이 무장되어야 합니다. 회복 안에 있는 성도들이 주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의심할 바 없습니다. 그러나 당신이 주 예수님을 사랑하더라도 복음을 전파하고 진리를 제시하고 생명을 분배하는 영적 기술과 자본이 아직 없을지 모릅니다. 이런 이유로 나는 당신에게 영적인 교육을 받고 우리가 다룬 신약의 많은 책들에 관한 메시지에 포함된 모든 풍성으로 적셔지기를 격려합니다. 이 풍성으로 적셔질수록 당신은 다른 사람들에게 많은 다른 방법으로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 더욱 무장될 것입니다. 당신은 또한 다른 그리스도인들에게 진리를 제시할 수 있을 것입니다. 참된 그리스도인들은 모두 진리를 사랑합니다. 만일 당신이 동료 신자에게 진리를 제시한다면 그는 진리에 이끌릴 것입니다. 우리 중 많은 사람이 진리에 이끌림으로 말미암아 주의 회복 안으로 왔습니다. 복음을 전파하고 진리를 제시하는 법을 아는 데에 덧붙여서 만유를 포함한 분이신 그리스도를 당신의 생명과 생명 공급으로 체험해 온 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간증함으로써 당신은 생명을 분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주의 회복 안에 있는 미국 성도의 숫자는 아직 소수로서 겨우 8,000명 정도입니다. 그러나 만일 회복 안에 있는 모든 성도들이 말씀의 풍성으로 적셔진다면 그들은 살아있는 증인들이 될 것입니다. 그럴 때 주의 회복 안에는 수천 명의 전달자들과 복음을 전파하며 진리를 제시하며 생명을 분배하는 수천 명의 성도들이 있을 것입니다. 만일 우리 모두가 이렇게 무장됐더라면 무슨 일이 성취됐겠는가를 상상해 보십시오. 그러나 많은 성도들이 아직 복음을 전파하고 진리를 제시하고 생명을 분배하기 위해 무장되지 않았습니다. 이런 성도들은 다른 사람들을 접촉할 때 말씀을 제시하고 싶은 마음은 있으나 제시할 말씀이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더욱이 다른 사람들에게 생명을 전달할 수 없습니다. 이런 이유로 나는 수년 동안 우리에게 주어진 주님의 풍성으로 적셔지도록 성도들을 격려합니다. 이런 풍성들은 라이프스타디 메시지에서 얻을 수 있습니다. 야고보서에 대한 다른 태도들. 이 메시지에서 우리는 야고보의 서신에 관한 라이프 스타디를 시작합니다. 믿는 이들은 이 책에 대하여 다른 태도들을 취해왔습니다. 회복을 시작하는 데 있어서 주님께 쓰임받은 위대한 개혁가인 마르틴 루터는 야고보의 서신을 지푸라기 서신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어떤 그리스도인들, 특히 중국의 그리스도인들은 이 책이 그들의 윤리적인 배경, 즉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완전함을 강조하는 배경에 알맞기 때문에 이 책을 기준이 여깁니다. 이런 그리스도인들은 특히 신약의 야고보서와 구약의 잠언을 좋아합니다. 서양에서는 신약이 구약과 분리되어 따로 인쇄될 때 종종 희평과 함께 인쇄되었습니다. 그러나 동양에서 신약이 따로 인쇄될 때에는 종종 잠언이 포함됩니다. 동양의 그리스도인들은 잠언을 좋아하는 반면 서양의 그리스도인들은 시편을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어떤 사람들의 관념에서는 야고보서가 잠언과 비슷합니다. 이 유사성은 야고보서가 그의 서신에서 사용한 바다 물결과 풀의 꽃과 해에 그을리는 열과 같은 예에서 발견됩니다. 우리가 3장에서 보겠지만 혀의 문제를 다룸에 있어서 야고보는 20가지의 또 다른 예를 사용합니다. 4장 14절에서 야고보는 사람의 생명에 대한 예로서 안개를 사용하며 5장 7절에서는 농부가 곡식을 거두기를 기다리는 예를 사용합니다. 이런 예들은 야고보서의 잠언 같은 특성을 부여합니다. 그러므로 특히 잠언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또한 이 서신도 좋아합니다. 우리가 나중에 보겠지만 나도 이 서신을 귀하게 여깁니다. 그러나 나는 매우 다른 이유 때문에 그것을 소중히 여깁니다.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서는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로 시작합니다. 야고보는 주 예수님과 유다의 육신의 형제였습니다. 그는 주님이 땅에 계실 때 택하신 열두 사도 중에 하나는 아니었지만 주님의 부활 후에 사도들 중 하나가 되었으며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인도하는 장로였습니다. 그는 베드로와 요한과 함께 교회의 기둥으로 여겨졌으며 바울에 의해 세 기둥 중 첫째로 언급되었습니다. 1장 1절에서 야고보는 자신을 가리켜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합니다. 여기에서 야고보는 주 예수님을 하나님과 똑같이 놓습니다. 이것은 주님의 신격을 깨닫지 못한 유대교에 반대됩니다. 야고보가 육신적으로 주 예수님과 함께 있었을 때에는 주님의 말씀을 주의하지 않고 주님을 어느 정도 무시했을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이런 예를 요한복음 7장에서 발견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에 주 예수님의 이 육신의 형제는 그의 형을 하나님과 똑같은 위치로 간주하는 신자가 되었습니다. 이런 이유로 야고보는 자신을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말할 수 있었습니다. 야고보는 주 예수님의 신격을 분명히 깨달았습니다. 나는 야고보가 그의 육신의 형제인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깨닫고 하나님과 주님이신 그분의 종이라고 말함으로 인해 그를 좋아합니다. 야고보서의 이 부분은 놀랍습니다. 열두 지파들. 1장 1절에서 그는 계속하여 흩어져 있는 열두 지파에게 문안하노니 기뻐하라 라고 말합니다. 여기에 열두 지파는 이스라엘의 지파들을 가리킵니다. 이것은 이 서신이 유대인들 중 그리스도인들에게, 즉 영광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가지고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진리의 말씀으로 거듭나고 하나님의 영이 그 안에 내주하시는 교회의 지체들이며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자들에게 쓰여졌음을 나타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는 이들을 하나님이 구약 경륜 안에서 택하신 백성들인 열두 지파라고 부른 것은 그리스도인과 유대인에 대해서, 하나님의 신약 경륜과 구약 시대의 구별에 대해서, 신약 안에서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 유대 신자들을 패역한 세대인 유대민족으로부터 구출하여 분별하신 것에 대해서 분명한 이상이 부족함을 나타냅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신약 경륜 안에서 더 이상 유대 신자들을 유대교를 위한 유대인으로 간주하지 않으시고 교회를 위한 그리스도인으로 간주하십니다. 하나님의 교회인 그들은 이방인들로부터와 같이 유대인들로부터 구별되고 분별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교회의 기둥인 야고보는 그리스도인 형제들에게 보내는 그의 서신에서 그들을 여전히 열두 지파라고 불렀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신약 경륜에 반대되었습니다. 1장 1절에서 야고보는 열두 지파 중에 믿는 이들에게 문안하지 않고 다만 열두 지파에게 문안했습니다. 이 열두 지파는 유대민족입니다. 그러나 오순절날에 베드로는 유대민족을 패역한 세대라고 부르고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라고 말했습니다. 이 패역한 세대는 이스라엘의 열두 지파로 구성되었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야고보가 1장 1절에서 흩어져 있는 열두 지파에게 문안했다고 지적할지 모릅니다. 이 흩어짐은 분명 오순절 후의 핍박에 의해 예루살렘으로부터 흩어진 유대 신자들을 포함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흩어진 모든 사람들이 다 유대 신자가 아니었던 것은 확실합니다. 그러므로 야고보가 하나님께서 구약 경륜 안에서 그분의 택한 백성에게 주신 단어를 사용한 사실은 이상합니다. 구약 시대에 하나님께서는 유대인을 열두 지파로 생각하셨습니다. 그러나 오순절날에 베드로는 성령을 통해 말할 때 그들을 패역한 세대로 간주했고 그들에게 구원을 받으라고 했습니다. 야고보가 그의 서신에서 흩어진 열두 지파에게 문안한 것은 틀렸습니까? 확실히 그는 이것을 틀렸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적한 바와 같이 이런 형태의 문안은 그리스도인과 유대인의 구별과 하나님의 신약 경륜과 구약 시대의 구별에 관해 야고보가 분명하지 않음을 가리킬 수도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2절에서 우리는 세 부류의 사람을 볼 수 있습니다.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에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여기에서 우리는 신약시대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택한 백성인 유대인, 믿지 않는 이방인인 헬라인,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는 이들의 집합체인 교회의 세 부류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은 유대인들과 이방인들로부터 구별되고 분별된 유대 신자들이 교회를 위한 그리스도인으로 간주되어야 함을 나타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믿는 이들인 유대인들은 교회의 일부분이며 여전히 패역한 세대의 일부분인 유대인들과 동일하게 분류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의 서신의 마지막 장에서 야고보는 수치인을 교회의 지체로 간주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어떻게 패역한 세대였던 유대인들을 교회의 지체로 간주할 수 있었습니까? 이것은 확실히 그에게 하나님의 분배하는 경륜에 관한 분명한 이상이 부족했음을 나타냅니다. 그리스도인의 실행상의 완전함. 1장 1절의 끝부분에서 야고보는 서신의 수취인들에게 기뻐하라고 말합니다. 기뻐하다라는 단어는 헬라어의 카이레인으로 행복하다, 기뻐하다, 인사하다라는 뜻입니다. 이것은 인사할 때나 헤어질 때 쓰는 단어입니다. 야고보서의 주제는 그리스도인의 실행상의 완전함입니다. 야고보는 다만 그리스도인의 완전함에 관해 쓰지 않고 그리스도인의 실행상의 완전함, 즉 이론적인 것이 아닌 우리의 일상생활에서의 실행상의 완전함에 관해 쓰고 있습니다. 야고보가 그리스도인의 이 실행상의 완전함에 관해 가르치는 것이 이 서신의 장점입니다. 그가 이 서신에서 다룬 많은 미덕들은 이 완전함에 관계됩니다. 야고보는 1장 2절부터 이 미덕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기 시작합니다. 믿음으로 시련을 견딘. 1장 2절에서 야고보는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련에 빠질 때마다 모든 기쁨으로 여기라 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야고보가 다룬 미덕 중 그리스도인의 실행상의 완전함에 관계된 첫째 미덕이 믿음으로 시련을 견디는 것임을 봅니다. 온 세상은 악한 자 사탄 안에 처해 있습니다. 사탄은 가능한 모든 방법으로 계속해서 하나님을 반대합니다. 사람이 하나님께 돌이킬 때마다 사탄은 싫어하며 이것을 참지 못합니다. 일단 어떤 사람이 하나님께 돌이키면 사탄은 그 사람을 핍박하기 위해 다른 사람들을 부추길 것입니다. 바울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핍박을 받기로 작정되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므로 핍박은 그리스도 안에 믿는 이들인 우리에게 주신 몫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의 실행상의 완전함의 첫 번째 면은 핍박을 포함한 시련을 참는 것입니다. 핍박은 고통입니다. 그러나 시련은 다만 고통만이 아니라 우리를 시험하거나 인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는 학교의 학기말고사를 예로 들 수 있습니다. 학생들은 학기 말고사가 심한 고통과 시련임을 압니다. 그러나 그런 시련은 사실상 학생들을 돕습니다. 만일 학교에 학기 말고사가 없다면 학생들은 아마 공부에 주의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학생들은 기말 시험이 다가오고 있음을 알 때 매우 부지런히 공부에 몰두합니다. 그러므로 기말 시험은 필요한 과목들을 배우도록 학생들을 돕습니다. 따라서 학생들의 부모는 이로 인해 자녀들이 교육에서 유익을 얻음을 알고 기말 시험에 감사해야 합니다. 영적 교육을 하는 학교에도 기말 시험들과 다른 종류의 시험들이 있습니다. 이 학교의 교장 선생님은 하늘에 속한 우리 아버지이십니다. 그분은 우리를 위해서 많은 시련들과 많은 시험들을 안배하십니다. 이 모든 시련들은 우리에게 유익합니다. 시험이 학생들에게 유익하듯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당하는 많은 시련들도 우리에게 유익합니다. 주 예수님을 믿은 후에 당신은 아마 그리스도인의 생활에 고통이나 시련이 없으리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당신은 스스로 이렇게 말했을지 모릅니다.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주 예수님을 사랑한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다. 확실히 하나님께서는 나를 사랑하시고 내게 어떤 나쁜 일이 일어나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실 것이다. 이것이 수많은 믿는 이들의 관념입니다. 그러나 결국 시련이 옵니다. 어떤 시련은 가족과 친구의 반대에서 옵니다. 이런 시련은 핍박 이상의 것입니다. 핍박은 핍박하는 자의 목적을 이루지만 시련은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 그분에 의해 사용됩니다. 어떤 사람이 당신을 핍박할 수 있으나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시험하고 인정받게 하기 위해서 그 핍박을 시련으로 사용하십니다. 기말 시험은 학생들에게 삼중 목적, 즉 노력과 시험과 인정의 목적을 이룹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믿는 이들로서 통과해야 하는 많은 시련들은 우리에게 노력과 시험과 인정의 목적을 이룹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완전케 하시기 위해서 이 시련들을 사용하시기 때문에 이것들은 그리스도인의 실행상의 완전함을 위해서 확실히 도움이 됩니다. 시련들을 통해 완전하게 됨.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완전케 하기 위해 시련을 사용하십니다. 만일 우리가 이것을 보았다면 우리는 시련을 통해서 우리를 완전케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할 것입니다. 시련은 우리와 영적 교육과 생명의 체험면에서 우리를 도울 뿐 아니라 우리의 일상생활에서의 성격과 행동면에서도 돕습니다. 당신이 주님을 믿기 전에 당신은 들사자 같았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시련의 때가 지난 후에는 사자가 길들여집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나를 길들이시고 그리스도인 생활에서 실행상으로 완전케 하기 위해 시련을 사용하셨음을 간증할 수 있습니다. 1장 2절에서 심지어 야고보는 우리에게 여러 가지 시련에 빠질 때마다 모든 기쁨으로 여기라 라고 격려합니다. 우리가 시련에 빠질 때 그것을 기쁘게 여길 수 있는 이유는 이 시련이 우리를 완전케 하기 때문입니다. 1장 2절에서 야고보가 시련이라고 하지 않고 여러 가지 시련이라고 말한 것을 주의하십시오. 이것은 우리가 특정한 시련이 아니라 모든 시련을 기쁘게 여겨야 함을 나타냅니다. 한면으로 우리는 시련과 반대와 핍박을 싫어합니다. 그러나 또 한면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완전케 하시기 위해서 그것들을 사용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것들을 경험할 때 모든 기쁨으로 여겨야 합니다.